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50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래 올라가면 처음에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를 하는고 하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때론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갈등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비만 왔으면 괜찮은데 태풍이 올라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전라남도 고흥이기 때문에 남해안이죠. 바로 바다와 접해 있는 육지가 고흥군이 육지가 70%인가 80%가 바다에 접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태풍이 불면 그대로 이제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데 태풍이 불어서 이제 많은 농작물도 쓰러지고 많은 피해들이 있었을 거예요. 일요일 날 아침에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바다가 가만히를 안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안 있는데요? 난리가 아니래요. 그리고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섬인데 이제 요즘 다리가 있으니까 섬이 아니죠. 다리에서 경찰들이 통제를 한대요. 다리를 건너가다 차들이 날아갈까 봐 그러는지 다리를 못 건너가게 한다고. 제가 아침에 그 전화를 받았던 터인지라 갈등이 돼요. 그래도 서서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좋은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하더라고. 또 몇몇 분들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왜 좋은 날씨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아멘. 네. 왜요? 날씨가 좋아서, 그렇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굉장히 상쾌해서. 근데 왜 내 눈에 보이는 태풍, 그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죠. 뭐 하우스가 무너지고 주택들이 잠기고 농작물들이 많이 쓰러져서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는 건 사실인데 내가 볼 때 저것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분명하게 이 태풍도 내가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그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많이 배웠던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다고 그래요? 악하다고 그래요?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였기 때문에 저는 비가 오느냐 뭐 눈이 오느냐 태풍이 불었느냐가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제가 시야를 조금 재개서 떠나서 조금 넓혀서 이래 보면 이제 시야가 재개서 가까이 있을수록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나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조급해지고 나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관대해지면서 여유가 생기죠.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나라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나에게서 떨어져서 누구를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고요. 신이라는 것은 믿을 신, 뭐 바라, 우르를 앙 해서 신을 바라본다, 신을 믿고 바라본다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건 고추가 쓰러지고 꾀가 쓰러지고 벼가 이삭이 폈던 벼들이 쓰러지고 많은 피해들이 내게 당장에 온 건 피해인데 그러면 지금 내게 보는 어떠한 손익분기 어떤 계산을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태풍이 불건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합당하고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하면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이해해요. 실제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좋은 거 이게 과연 좋은 거냐? 그럼 내 앞에 보이는 나쁜 거 이것이 과연 또 나쁜 거냐? 내일 보면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보면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때론 좋았던 것이 나쁜 것으로 내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더라고. 고흥을 들어가다가 보면 제가 이제 3개월 전에 고흥을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김천에 있었죠. 김천에서 고흥을 가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더라고. 제가 고향은 전라남도 곡성이에요. 그러니까 고흥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인데 경상도에서 20년 살다가 이제 전라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고흥이라는 것은 제 굉장히 생소해서 가도 가도 끝이 없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고흥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쯤 오세요? 하는데 여가 어딘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도 가도 끝이 없어서 그래도 이제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쭉 가는데 고흥 입구에 이제 들어갈 쯤 되니까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이제 글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곳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곳은 어딘 줄 아세요? 저기 경기도의 강화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래요. 근데 지붕 없는 미술관은 고흥인데 제가 이제 그런 문구는 처음 봤기 때문에 어쭈? 그럼 이 고흥 안에는 미술 작품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제 머릿속에 작품들을 생각했어요. 지붕 없는 미술관이니까 곳곳에 미술 작품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다라는 건데 하고 이제 제 머릿속에 아름다움을 그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봐도 제가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미술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그랬지? 근데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은 뭐 미술 공부를 전문적으로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그림들, 학교에서 봤던, 공부하면서 봤던 몇몇 가지의 그림들, 이런 것처럼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웅장함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석 달이 딱 지나면서 제게 느껴지는 게, 아, 이래서 미술관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제가 아 이래서 미술관이라고 하는구나 하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봤기 때문에 그런냐라는 것을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는 눈을 지그시 감고 봐야 되는 그림도 있을 거고 때론 멀찌감치 떨어져서 봐야 되는 그림도 있을 거고 때론 가까이서 봐야 되는 그림도 있을 거고 때론 각도를 줘가면서 봐야 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터득하고 나면 보는 방법을 알고 나면 아 진짜 이 그림이 멋진 그림이구나. 아 그림이 살아있구나. 근데 제가 그 고흥이라는 동네에 가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고흥 사람들에게 그 미술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는 걸 배우니까 야, 이것도 너무 멋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제가 몇몇 가지 작품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고흥에 오라고 오면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근데 또 특이한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 차를 타고 나가다가 보면 뭐라고 문구가 있는 거 아니? 고흥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예법 영적이죠. 그럼 고흥을 왔다 가가지고 지붕 없는 미술관에 미술 작품 하나도 없네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네 하고 나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어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차 있지 않냐고 그 시커멈으로 오만 잡동산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문구를 이래 보면 참 특이한 거예요. 그래 아 고흥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 마음에 무엇이 그려져 있고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비춰지는 세계들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감사함을 담겨놓고 보면 감사함과 즐거움을 담아놓고 보면 뭐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있고 큰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야 좋다. 아름답다. 근데 제 마음에 짜증을 담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뭘로 보여요? 짜증으로 보이는 거. 짜증스럽다. 기분 나쁘다. 왜 이리 저렇게 설쳐?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로 가득 나타나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사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시야를 넓히고 넓게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복되고 너무너무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질 건데 나라는 사람, 내 가족이라는 나라는 어떤 울타리 좁은 공간에 하나에서 살다가 보니까 모든 게 좁게 보여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50장은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버지가 죽고 장사 지내고 돌아왔을 때 형들과의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좀 쉽게 생각을 하려고 하면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냥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고난을 당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다가 쭉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야곱 때에 요셉을 통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형들은 또 이 요셉을 미워했고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면서 형들의 볕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랑스럽게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이 그 꿈을 듣고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야곱이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왔는고 아니 저 꿈쟁이 요셉이 온다 하면서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또 발전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저 웅덩이에 빠치자. 그러지 말고 저 상인에게 팔자 해서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졸지에 형들에게 팔려가는 노예 신세가 됐던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요셉이 갔던 것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또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누명을 썼죠. 어제 저녁에 김동수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누명을 썼어요. 시대장 보디발의 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범으로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지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는 것을 보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어졌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가 이곳에 올 죄를 지지 않았다라는 자기 결백을 호소해보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결백을 잊어버렸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제 갔죠.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이제 요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졌고 바로왕이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지혜를 보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죠. 그리고 풍년이 찾아왔고 풍년이 지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갔을 때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형들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2장에 나오는데 우리 거기 한번 보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창세기 42장 8절에 보면 65페이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제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로 또 있는데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형들인데 요셉이 생각한 게 예전에 꿈을 생각했죠. 형들의 볕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어내던 그 꿈. 그러면서 아,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하면서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정탐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정탐꾼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고 우리는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는 11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독실한 자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죠? 이 독실한 자라는 단어의 뜻은 인정 있고 성실한 자, 또 열심 있고 진실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우리는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열심 있고 진실한 사람이고 우리는 참 인정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대했던 사람인고 하니 자기의 동생인데 물론 아버지는 한 사람이지만 엄마는 각각 달랐습니다. 근데 요셉을 향하여 형들은 어떻게 대했는고 하니 인정있고 성실하게 대하고 열심있고 진실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성실함이라면 찾아볼 수 없는 진실함, 열심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형들인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양떼를 키우라고 들판으로 보내면 양 잡아먹고 양 팔아서 술과 바꿔먹고 아주 어영부영하고 있는 것을 요셉은 너무너무나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들을 양 잡아먹고 술 바꿔먹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어영부영하게 사는 모습들을 아버지에게 가서 다 일러 바친 요셉을 상인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먹어버린 형들.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는데 형들은 우리는 독실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서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정탐꾼입니다. 뒤에 보면 요셉이 형들은 정탐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창세기 15장에서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의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에 준비해놓은 모든 세계를 주기 위함인데 요셉의 형들은 우리는 독실한 사람입니다라는 것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은 이 형들을 너희들은 독실한 사람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끊임없는 누명을 씌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나를 한번 보자라는 거지. 여기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나니까 그러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은 양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들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한번 보자라는 것. 그렇게 생각해 봐도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겠느냐. 하나님이 강대성 너는 자격 미달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너는 참 나쁜 놈이야. 예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참 나쁜 놈입니다. 이런 것도 나쁜 놈이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나쁜 사람 정탐꾼으로 쓰기보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쓰길 원하는 거 아니 요셉이 형들처럼 독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나는 목회를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참 신령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와 복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로 쓰고 싶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흩트리고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쓰기는 싫은 거예요. 나는 참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입니다로 쓰기보다 나는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이어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됐어요 하고 싹 넘어가 버리길 원하지.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길 원하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자격 미달인 사람으로 쓰기는 싫은 거예요. 전에 제가 안동에서 울산으로 사역자 이동을 해서 갈 때가 있었습니다. 안동교회에서 울산으로 갈 때 울산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역자 이동이 되어져서 이제 공문 발표하기 전에 이제 수양회에서 저희 지역의 목사님이 야 강대성 너 이번에 이동한다 그러더라. 아 그래요 목사님? 어디로 갑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고개를 갸우 하면서 네가 거기 가서 감당하겠냐? 그래요. 아니 어디 가는데요? 너 울산 간다. 울산 중앙 간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도 울산 중앙은 큰 교회예요. 제가 구원받고 처음으로 시작했던 교회. 담배도 끊지 못하고 술도 끊지 못하고 시작했던 그 교회. 그 교회 가면 아는 사람들이 수두룩벅적한 교회. 그 교회로 몇 년이 지나서 목사로 간다고 하니까 우습기도 하고 눈앞이 캄캄하기도 한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거기 가기는 조금 부족한데. 맞아요. 부족하긴 부족한데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 내가 뭐 어째서? 뭐 자기는 다 은혜 입으면 되지 뭐. 아멘 하시네. 근데 맞아요. 은혜 입으면 다 되지.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지. 아, 네가 좀 부족한데. 그럼 아,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으로 쓰기보다 어떤 사람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 잘하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길 원하는 내 마음이 있는 거야. 이번에 이제 고흥으로 일해 갔는데 교회 안에서 들어보기만 했지 고흥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건 고흥은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교회라는 거. 시골교회라는 거. 시골교회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겠다 하고 가는데 전화가 왔는데 예법 젊은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디쯤 오세요? 하고 젊은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이건 표준말도 아니고 사투리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속을 어쭈 젊은 사람도 있다? 죄송합니다. 시골교회 가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60 넘은 분이 부인회장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쭈 젊은 분이 계시네 하고 갔어요. 근데 가서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고흥이 여러분 참 좋아요. 교회도 좋고요. 형제 자매들도 좋고요. 이런 교회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새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면 아침에 일찍 여러분 자녀들 애들 데리고 가서 목사님 이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하고 이른 아침에 일찍 가서 아이들 인사시켜 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사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잖아. 안 시키는 분이 여기서 한 80%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고흥은 안 그러더라니까. 딱 갔는데 예 하니까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죠. 생전 처음 본 분들이 이제 애들을 줄줄이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 형제입니다. 이건 저희 아이 누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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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사님 이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생전 그런 소리 안 들어봤거든. 가면 왔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하는데 뭐야? 왜냐면 뭐 또 여러 사람 중에 또 그런 사람 한 사람씩 있잖아요. 그러는 이에는 좀 있으니까 또 학생들이 왔어요. 누구세요? 아 들어오세요. 누군고? 아니 중학생들이. 예 저는 누군데요. 중학교 몇 학년이고요. 누구 아들이에요. 저는 누구 딸이에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또 가는 거예요. 어쭈 자들 봐라. 일요일 날 아침에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애들을 데리고 오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지 뻘 되시는 70세 80대 되는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새로 오셨다면서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인사를 하러 다 와요. 그런 게 희한한 교회죠. 근데 그래요. 그래서 야 이쪽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정이 많다고 하다면 정은 많구나. 그러나 다 악한 것은 똑같겠지만 뭐 저쪽이나 이쪽이나 다 똑같겠지만 어쨌든 좋다. 근데 그날 한 형제님이 딱 올라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형제님이 전화가 왔는데 처음에 절 보고 어떻게 오냐고 하길래 저는 이제 어떻게 갈 생각이었는고 하니 용달차 하나 불러서 보내고 뭐 택시 아니 버스를 타고 가든지 뭘 타고 가든지 제가 알아서 갈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니 나중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쪽 교회에서 저를 데려다 준대요. 데려다 준다니 감사하게 이제 갔죠. 근데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도착을 안 하니까 이 형제님이 염려가 됐대요. 어디로 도망간 거 아니야? 안 오는 거 아니야? 도시에서 시골로 오니까 안 오는 거 아니야? 처음에 혼자 온다고 할 때는 막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데려다 준다고 하니까 안심이 됐는데 왜 안 오지 아직까지? 나중에 그 간증 듣고 나니까 교회에서 나를 데려다 준 게 아니라 나를 압송해가지고 그랬는데 호송해 간 것이 됐다라고. 이제 그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 왜 저런 사역자 이동을 하면 당연히 가는 건데 왜 저분이 저런 생각을 하지? 아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불과 몇 달 전에 공중에 증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쪽에서 전라도에서.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 왔던 것에 대하여 와준 것에 대하여 굉장히 고마워해야 하는 거예요. 저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린애들은 아까 인사하러 왔다고 했죠? 나이 드신 분들이랑 다 목사님 이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야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내가 뭔데 너무 고맙다 하고 저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어주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기 좋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 좋더라고. 근데 한편 아까 그 형제님이 안 올까 봐 염려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를 이렇게 기다려줘서 감사하고 또 한편 서글프기도 하더라고. 어쩌다가 우리 사역자들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비춰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편 서글프기도 하고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만 그들이 마음을 열어주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는데 전도할 때도 많고 신방 갈 때도 많고 공기도 좋고 바닷가인데도 칙칙하지도 않고 상쾌하고 먹을 것도 많고 마늘도 많고 마늘정도 많고 뭐 많더라고. 다녀보니까 보기 좋은 것도 아름다운 것도 많고 미술작품도 많고 그러던 거 있는데 박 목사님께서 우리 고흥회를 이제 신학생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전에 전라도 투어하실 때. 이제 그때도 생각해 보면 실제 이제 지나가는 길에 우리 고흥을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로에서 한 40분 들어왔다가 또 그 길로 다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고흥은 나가는 입구에 검문소 하나에서 바리케이트 딱 치면 아무도 못 나간대요. 배 타고 나가지 않는 한. 근데 쉽지가 않는데 그때 주변의 여건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 입구에 있는 벌교교회 목사님은 외국에 가 계셔가지고 교회 없고. 그래 이제 주변 환경이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형제자매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냐. 그래서 제가 오는 것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어찌 비교를 하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문제는 형제님들이 목사님하고 같이 상에서 밥을 먹었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그러면 되죠 하는데 문제는 밥상을 차리는 분들이 그러면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안 들어오냐.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길 원하는데 박 목사님께서 목사님들하고 식사하시면 좋겠다.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된다고 부인 자매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데 부인 자매들이 자기 신랑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박 목사님이 딱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온 사람 다시 나가라고 하기 그렇잖아. 밥상에 앉아 있는데 나가라고 하기 그렇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렇지. 나가라면 마음 닫아버린대잖아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들이 안 와.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안 오시고 목사님은 배고프다 빨리 밥 먹자. 형제들 이리 앉아요. 갖고 형제들하고 앉아서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서 목사님들이 오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차 한 대 타고 오는데 오다가 빵꾸가 나버려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빵꾸가 나가지고 갈아 끼우고 있는 그 시간이 있었고 어떤 목사님은 오다가 고속도로 쭉 오다가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벌교 톨게이트에서 내려야 고흥으로 들어오는데 저쪽 이제 목포 쪽에서 올 때는 고흥 톨게이트가 없어요. 내려가는 길이 없어요. 근데 옆에 사람하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막 교제를 하고 오다가 벌교 톨게이트를 지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흥이다 하는데 고흥 톨게이트가 없고 어딘가 하니 그 다음에는 순천이라. 그래갖고 이제 순천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밥대가 다 놓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게 하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예전에 오래전에 이 고흥의 복음을 전하셨던 또 이 고흥에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억하고 또 전화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형제자매님들이 막 뜨거운 마음을 갖더라고. 뜨거운 마음을 가져. 어떤 형제님은 목사님한테 여비를 갖다 드린다고 가지고 왔는데 여비에 자기 집 족보를 그려가지고 예수님 밑에 짝대기 딱 그어가지고 이쪽은 형제님 자매 이름 또 그 짝대기 쫙 그어가지고 자기 딸 아들 자기 아들은 단기 어디 갔다 오고 자기 딸은 단계 어디 갔다 오고 그리고 족보를 그래가지고 보내는 사람 그게 편지를 써가지고 드리는 사람 그 안에 들어있는 액수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뜨겁고 감사한 거.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기쁜 소식사에서 작은 교회 탐방하면서 저희 교회를 온대요. 여러분 저 보셨습니까? 기분 소식지에서?
아, 그 사진 하나 찍으려고 한 50번, 100번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안 나온 걸 그거 올려놨대. 기쁜 소식사에서 와서 교회 탐방을 하며 취재를 하면서 형제 자매들도 하고 기자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교회가 있느냐고. 교회가 너무 좋다라는 게, 형제 자매들은 종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또 이제 저는 뭐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를 좋아하니까 형제 자매들을 좋아하고 막 이제 뭐 서로서로 좋아하는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하면 너무너무 뜨겁게 취재를 해서 딱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서울 집회한다고 또 갔는데, 서울 집회 가니까 뭐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 아니, 야 너 도망가려고 짐 싸고 있다며 그러더라고. 그 몇몇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저 도망갈 생각 전혀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야 그런 소리가 허다해. 그리고 박 목사님께서 저 강대성 자 저렇게 두면 안 돼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 진짜 맘 좋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별 소리가 다 들리네. 날 보고 도망가라는 소리야.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나는 참 독실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눈에 비춰진 나, 교회에 비춰진 나는 자 위험하다. 자 위험하다. 자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경질이 팍 나더라. 내가 뭐 어때서 지금 마음 잡고 살라고 하는데. 아 진짜 가만히 안 두네 나를. 그러는데 사역자들 상담할 사람 신청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해. 안 해. 이제 안 해버렸어요. 근데 속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제 마음이 정리가 되는, 아, 지금 내가 보는 나 말고 종이 보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교회가 비춰진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걸 알려고 하면 그분하고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다시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 다시 이제 전화해가지고 나 상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번으로 넣어주세요. 하고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목사님을 뵐 수 있었어요. 성경에서 나라는 사람을 보면 성경에서 보는 나는 항상 악한 사람이고 부패한 사람이죠. 그렇죠? 나라 성경에서 보는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거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는 게 성경에서 보고 있는 나예요. 그러면 실제 나라는 사람은 그거죠. 그리고 실제 나라는 사람은 사역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역을 망했던 사람. 교회를 거스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지내다가 보니까 과거를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 종을 거스리고 대적했던 사람,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망해먹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이 흔적을 덮어버리고, 어떤 사람,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이 뒤에 너는 교회를 망해먹었던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숨길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이해합니다만 맞습니다 라고 나를 향하여 다시 한번 선을 긋고 못을 박을 수 있는 그런 건 싫은 거예요. 마치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형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아는 거예요. 이 뒤에 42장 뒤에 45장에서 보면 요셉이 형들을 향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의 신분을 밝힐 때 형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럽니다. 자, 이 앞에 넘겨서 한번 보십시다. 45장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의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자,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지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걸 알고 나를 애굽에 미리 보내서 이 기근에서 우리를 살게 한 겁니다. 우리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안 나옵니다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아, 내가 파는 줄 알았더니 이게 내가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그럼 나를 죄송합니다.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고 형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세우면 형들의 마음에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요셉 앞에 야, 내가 참 너를 유독 미워했어. 근데 이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지. 야, 내가 그때 널 죽여버리자고 앞섰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형. 형은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셔서 또 죽이지 않게 하고 웅덩이에 빠치고 나는 그때 그것도 알지 못하고 팔려가면서 형들에게 막 애걸복걸 했잖아. 형 그것뿐인 줄 알아? 난 이곳에 팔려와가지고 어떻게 은혜 입어가지고 잘 사는데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또 옥에 갇히고 막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었거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근데 형들이 나한테 무릎 꿇고 있는 거야. 그때 그걸 보면서 아,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거야. 요셉은 형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자유함을 주길 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셉의 형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강대성. 사람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보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정말 더럽고 추한 인생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룻기서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갈 때 룻이 그러잖아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그러죠. 이 보아스가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이 룻을 덮어주지 않으면 이 룻이라는 여자는 더럽고 추한 여자, 남자를 밝히는 여자로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가 룻을 옷자락으로 덮으면서 이 룻은 현숙한 여자가 됐거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귀한 여자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강대성이라는 사람, 교회 앞에 강대성이라는 사람, 종들 앞에 강대성이라는 사람을 비춰보면 은혜롭고 좋은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한 새로운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몇 분이 오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인사하는 거니? 하나님의 귀한 종이 계셨군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 은혜스럽고 달콤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고 십몇 년이 지나서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한테. 저 그런 소리 잘 못 들어봤거든요. 아니,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특별한 걸 이야기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았던 간절함이 있으니까 작은 걸 주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크고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는 나, 이 형제님은 나를 본 지 얼마 안 됐고 설교하고 있는 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는 나만 보지 집에서 살고 있는 나는 모르잖아요. 제 아내가 때론 저한테 그러거든요. 여보, 나도 자매로 살고 싶어. 아내로 안 살고 자매로 살고 싶어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한테는 가끔 화를 낼 때 있거든. 신경질을 낼 때 있거든. 근데 제가 교회 자매들한테 할 수 있으면 화를 안 내요. 아이고, 이 사람이 뭘 알겠냐. 아이고. 왜? 제 아내한테는 오만큼 먼 일이 있을 때 화를 낸다면 이제 교회 자매들한테는 오만큼 화 안 내고 10이나 한 20만큼 참고 참다가 제 아내한테 말하는 것보다 한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만 딱 이야기하니까 제 아내가 여보, 나도 자매로 살란다. 아내로 안 살고 사모로 안 살고 자매로 살 거야. 자매들은 어떻게 해도 당신 뭐라 안 하잖아. 왜 뭐라 안 하냐, 뭐라 할 때 하잖아. 아니, 나도 그 정도 뭐라고 하는 소리만 들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외식된 삶을 살아요. 강대상하고 집에서 사는 거하고. 이제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알잖아요.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엘리압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 안엔, 요셉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주고 싶은데 요셉의 형들의 마음 안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행위 속에, 자기 속에 다 머물러 있는 것. 자기의 양심과 자기 행위 속에 빠져있는 요셉의 형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내가 악한 것도, 내가 연약한 것도, 내가 부족한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알고 계시니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내 행위 앞에 서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요셉이, 요셉 형들이 자기 행위 속에, 자기 정죄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니까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거짓말 유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뭘로 바꾸시는 거 아니,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웠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고 정말 팔아버리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강박한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었고 그 일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요셉을 치리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나를 악한 사람으로 들춰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역을 못할 사람으로 들춰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보좌 앞에 세우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기보다 내 생각과 내 행위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우길 원하셔서 너는 오늘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나의 긍휼을 입어야 돼. 내가 너를 이끌어줘야 돼. 내가 너를 이끌어주면 너 형편없는 네가 아무 문제가 안 돼.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이루어 놓으신 그 풍요로움의 삶을 17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형들은 살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준비해 놓은 것들을 형들은 누리고 살면서도 진작 형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래 나의 연약함 맞아. 그래 강대성 너 언제든지 하나님이 놔버리면 도망갈 수 있는 사람. 너는 얼마든지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너. 그게 너잖아.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세우길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 가운데로 이끌어가길 원하는. 그래서 강대성 너 믿지 말고 하나님 믿는 거야. 그래서 너를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믿는 거야. 그래서 너를 믿지 않고 종을 믿고 인도를 받아가는 거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자기 속에 머무를 때 자기의 행위 속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게서 멀어져 가버리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했던 게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나를 하나님의 복된 세계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동일한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